사무엘상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2장은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 했던 설교들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단락들,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맨 앞에 나왔던 1절부터 5절 첫 번째 단락에서는 사무엘이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회고하고 고백하고 돌아보죠. 그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지 찾아보라 이렇게 묻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 바로 앞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설교를 했죠. 그래서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사사시대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던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쭉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았지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 또 죄를 저질렀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쭉 설명을 했어요. 그 이후에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14절부터 18절까지 근데 왕을 세운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사무엘이 설교를 합니다. 오늘 할 수 있으면 끝까지 18절까지 보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14절 15절 두 절만 보려고 합니다. 이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음을 두 가지 정반대 선택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14절에 한 번, 15절에 한 번이에요. 14절은 좋은 만일이고요. 15절은 나쁜 만일입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만일, 그러니까 만약 앞으로 행하는 첫 번째 선택이에요. 이 첫 번째 선택할 때에 두 대상을 향해서 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일단은 너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 두 번째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아름다운 신앙으로 잘 살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지금 이야기해요. 왕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만일은 뭐냐면 두 종류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너희도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왕도 다 믿음으로 잘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위에 사무엘이 약속을 주죠. 약속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잘 따르면 14절 맨 끝에 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좋게 될 것이다. 선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좋다 이렇게만 표현했지만 이건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하실 것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에 막 상세하게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약속을 담아놓아도 좋겠어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좋게 하신다는 이 말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 될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은 또 이 표현은 지금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반복해서 주어졌던 약속이고 실제로도 오랫동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시행하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아 우리 조상들 중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었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 좋게 하셨지 이걸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 만일이 나옵니다. 이게 정반대 가정이에요. 15절인데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이제 두 번째 다른 만일이 나와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생략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14절을 보면 긍정적인 만일을 할 때는 두 가지 얘기했다고요.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긴다면,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5절에 나오는 만일에서는 두 번째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만일이 안 들어있어요. 그냥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15절에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를 섬기지 않는다면, 이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그 표현을 안 했어도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결국 15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너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신앙으로 행동한다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고 너희 제멋대로 산다면,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여지껏 살아온 대로 그대로 산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믿음으로 안 살았거든요. 불신앙으로 살았거든요. 제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지껏 살아오면,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심판 선포가 나옵니다. 그 뒤에 보시면 15절 끝에 여호와의 손이 너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할 때에 자기들은 힘이 없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신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이 어구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심에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냐면 그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엄마 아빠가 뺨따귀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치신다 그러면 참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치시면 20년, 30년, 40년, 어떤 경우에 죽을 때까지 회복 못하고 그냥 그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만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 종류의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길,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불신앙으로 사는 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이 심판 선포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두 절 말씀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죠. 이 두 종류의 길을 말씀하신 이 내용이 갖고 있는 특징, 첫 번째는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린 뭐 당연히 생각하지만 아주 중요한, 어찌 보면 가장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또 여호와께 복을 받는 내용을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왕을 세웠잖아요.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일정 부분 부합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왕을 잘 섬기고 왕에게 순종하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사에게 잘 섬기고, 사사를 잘 섬기고 사사에게 순종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리고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항상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셨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셨건, 하나님께서 아니면 왕을 세우셨건, 여하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왕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나 사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선지자나 사사나 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아직 어렸을 때는 우리가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들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 집에만 다 두고 갈 때 텔레비전 보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그리고 요거 다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이야기하죠. 엄마는 잠깐 밖에 나가서 너희를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널 보고 계신다. 애들이 그게 두렵겠습니까? 하나도 안 두렵죠. 엄마만 안 보면 돼. 엄마한테만 들키지 않으면 돼. 그런 마음들을 종종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본질은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를 속일지 몰라도 주님은 결코 속일 수 없어요. 엄마에게서는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엄마는 나를 용서해도 주님께 나의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엄마가 건너뛰었는데 아빠가 건너뛰었는데 주님께서 나는 이 꼴을 보지 못하겠다. 나는 절대로 이걸 심판 없이 그대로 지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굉장히 두려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본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길과 불신앙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강요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게끔 만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종종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로봇가 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리모컨 조절하시듯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인격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도 때로는 존중을 안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존중을 하세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죄를 짓는 길을 갈 때에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두려운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네가 선택해라. 네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신앙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은 네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것 두고 이 목회자로서 고민을 합니다.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이 필립 얀시가 쓴 책을 읽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필립 얀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자들이 악한 길로 갈 때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악한 결과를 갖고 올지 얼마나 중요한 심판을 받을지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꽁꽁 묶어두거나 팔다리를 뿌리를 부러뜨린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냥 그 선택을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길을 갈 때 그게 악한 길인 게 보이고 조금 뒤 6개월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1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이렇게 보면 뻔히 보이는 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알려줄 뿐, 권면할 뿐, 강제하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다 결국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도 그와 같은 길이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도에 서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선택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두 종류의 길이 있다는 것을 항상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 신앙생활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율법 자체가 그러잖아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또 이렇게 해도 복을 받고 저렇게 해도 복을 받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살면 너희 집에는 강아지 새끼까지 복을 받겠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네가 별짓을 다 해도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모세도 그렇게 선포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도 뭐라고 선포하나요? 여호수아도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 나와 내 가족들은 내 후손들은 다 여호와를 섬기는 길을 선택하겠다. 너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나중에 가면 그렇게 선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자들을 쭉 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에 두 가지 길이 있다. 바알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고 그 사이에 서 있을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는 건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도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특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네 번째 특징이 제일 중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해라 그러면 이 한 가지만 이 네 번째 특징만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예준아 잘 들어. 네 번째 특징이 뭔지 나중에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을 앞에 두셨잖아요. 그럼 이두 가지 길을 앞에 두실 때에 어떤 상황에서 두 가지 길을 앞에 두셨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상황에서도 두 가지 길을 앞에 두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타당한가요?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냥 쓸어버리시면 그만이에요.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당사자도 토를 달 수 없고 다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앞에 다시 한 번 더 두 종류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앞에 다시 한 번 두 종류의 길을 두시고 지금이라도 네가 믿음의 길을 가면 이 상황에서라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극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회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종종 망각하거나 아니면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가령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예준이가 시험을 봤는데 어느 날 봤더니 막 평상시와는 다르게 국어 30점, 수학 40점, 과학 20점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받았다고 치자고 성적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 내 중학교 성적은 이제 끝났다. 이러고서는 더 이상 어떻게 회복이 안 되니까 그냥 먹고 놀아야 되겠다. 나는 그냥 딴따라로 나갈래. 이렇게 하면 참 현실만 놓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예준이 앞에 다시 두 가지 길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비록 수학이 20점이지만 30점이지만 지금부터 다시 네 앞에 두 종류의 길이 있어.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선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네 앞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어. 내가 너에게 두 종류의 길을 허락하겠다.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야. 지금부터 네가 다시 또 불신앙으로 살면 네가 여지껏 행해왔던 모든 죄에 더불어서 이제부터 행하는 모든 불신앙까지 다 합쳐서 내가 너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아, 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이제는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내가 이미 저질렀던 것 그리고 이미 당하고 있는 현실은 어쩌면 안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세웠잖아요. 내일이나 혹은 모레 가면 다시 또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 왕을 없애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미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현실, 너무너무 내가 감당하기 힘겨운 그런 상황, 이건 이미 만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앞에서도 내 앞에 다시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으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베푸셔서 두 종류의 선택을 주신 게 아니라 불신앙으로 살고 죄를 저지르고 모든 상황이 다 어그러져 버리고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가득한 사람에게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 앞에 두 갈래 길을 다시 제시해 주신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고난을 만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더 큰 고난을 만나면 다 팽개쳐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지고 심판을 받을 지경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삶의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부분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들 앞에도 마찬가지로 두 갈래의 길, 두 가지 종류의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건, 어떤 형편에 있건, 내가 여지껏 대덕같이 살았어도, 혹여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앞에는 심판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시 한 번 더 두 종류의 길을 선택하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모쪼록 지금부터라도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 결국 모든 것들이 맨 마지막에는 참 좋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길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죄악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다시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늘 받고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혹은 자포자기하거나 불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살기를 발버둥치는, 그리하여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악합니다. 또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길들을 가라고, 소망이 아닌 절망을 선택하라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붙들어 주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